제가 한 단어를 말씀드릴 건데 한 단어를 듣자마자 떠오르는 생각 또 아니면 느낌도 괜찮습니다. 무엇이 생각나시는지 어떤 느낌 드시는지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느님.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혹시나 나눠주실 분 계십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겠죠? 굳이 말 안 하셔도 됩니다. 나를 지켜주시는 분. 또 아버지. 또 그냥 느낌대로 생각대로 그냥 사랑. 아버지, 사랑, 나를 지켜주시는 분. 또 어떤 느낌 드셨습니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구원.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하느님 하면 나에게 이 떠오르는 생각과 어떤 느낌이 있을 겁니다. 오늘 복음 말씀 잠깐만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다. 오늘 복음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 중에 심판이라는 단어에 한번 머물러 봅니다. 심판. 우리가 하느님을 생각했을 때 구원, 아버지, 뭐 사랑 이런 것들이 떠오르긴 하지만 우리 마음 한구석 저 밑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냐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움, 또 나를 벌하실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 무서움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하느님에 대한 이미지, 벌, 또 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함께 묵상해보고 싶습니다. 하느님이란 분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태도는 벌하시는 하느님에 대한 생각입니다. 물론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벌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을 그렇게 무서운 분으로 만들진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강론을 통해서 몇 번이고 우리 신자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벌하시는 하느님만을 떠올리고 그것이 나의 신앙생활의 원동력인 양 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벌하시는 하느님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 잘못하고 성당에 빠지고 내가 미사에 빠지고 또 누군가 다투고 욕하고 험담하고 이런 내가 생각했을 때 잘못된 행동을 하고 나면 하느님께서 나를 벌하시면 어떡하지? 우리 가족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 자식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아, 내가 그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나쁜 일이 벌어졌나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무의식 중에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벌하시는 하느님이 내가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나가게 되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아주 올바르지 못한 신앙의 태도라 생각합니다. 하느님이란 분을 무서운 분으로 딱 만들어 놓고 나중에 내가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나중에 내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두려운 분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런 신앙은 의무로 가득 차 있고 또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흡사 숙제를 하는 것처럼 이걸 안 하면 안 돼, 저걸 안 하면 안 돼, 이거는 무조건 해야 돼 하는 그런 숙제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에 두 가지 큰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신앙의 태도는 첫 번째는 벌하시는 하느님을 계속 떠올리게 되면 사랑이신 하느님을 만나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기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쁘지 않는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매일매일 의무적으로 숙제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하느님의 세상 창조와 구세주 보내심의 그 이유가 명백히 드러나는데 그것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은 벌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그분의 뜻은 고통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수많은 죄와 특히나 반복되는 죄 속에서 허덕이는 우리들입니다. 그때마다 벌하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슬플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이신 하느님을 기억하는 우리들이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나의 자녀가 있습니다. 나의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잘못이 반복적으로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엄마가, 아빠가 그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때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속으로 믿기도 하겠죠. 믿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그 자식을 벼랑 끝까지 내몰거나 아니면 포기합니까?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부모라면. 도리어 그렇게 반복되는 잘못 속에서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까? 자기는 얼마나 힘들까? 라고 안쓰러운 마음과 연민의 마음을 더 가지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 그 정도인데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죄를 짓고 반복되는 죄 속에서 허덕이는 우리들을 볼 때 하느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실까? 오늘 복음을 보면서 저의 묵상의 핵심은 그것이었습니다. 죄 많은 우리들입니다. 반복적인 죄 속에서 허덕이는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하느님 앞에 조금 더 솔직해지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이 나의 그런 모습을 모르시겠는가? 하느님 앞에 솔직하게 나를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벌하시는 하느님을 생각해서 숨고 피하지 말고 하느님 앞에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죠. 하느님 또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제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을 따르고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또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바라시겠죠. 내가 죄인이라고 한 구석에 가서 그렇게 다짐을 했건만 또 이런 잘못을 저질렀어 하고 웅크리고 있는 것보단 솔직하게 하느님께 말씀드리는 걸 하느님께서는 더 원하실 겁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걸 더 원하실 겁니다. 최소한 제가 아는 하느님, 제가 만난 하느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느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벌이 아니라 다시 일어섬입니다. 고통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느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벌하시는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이신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